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교회의 본래적 기능과 바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디모데 전서는 1절과 2절에 나오듯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루스드라에서 만난 인물입니다. 그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루스드라를 비롯하여 이고니온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칭찬을 받을 정도로 평판이 좋은 인물이었죠. 그리고 이후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함께하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서 바울이 그를 로마 교회에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소개할 정도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는데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고 합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울과 디모데는 부모 자식처럼 가까이 지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디모데 전서가 그저 아들의 안부를 묻는 사적인 편지 정도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로서 사도로서 공적으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 공적인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예수의 명령으로 누군가 사람이 명령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공적인 교회의 직분자로서 이 서신을 보내는 것이죠. 특별히 3절을 보시면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같은 도시가 있는 마게도냐 지역을 갈 때에 디모데를 권하여 아시아의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었죠.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의 리더로 세우고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부터 11절은 가장 먼저 이 공적인 리더로서 디모데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역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역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의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다시 말해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도록 한 이유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화나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최우선 과제는 성도들이 또 온 교회가 다른 교훈에 몰두하지 않고 바른 교훈에 몰두할 수 있도록, 바른 교훈을 배우도록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다른 교훈과 10절 후반절에 바른 교훈이 대조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을 따르지 말고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며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 그것에서 떠나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한다. 바울은 디모데 이전에 이 에베소에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그것도 눈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행한 최우선적인 사역이었죠. 에베소에 들어와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오늘 4절의 신화나 족보 같은 것으로 변론을 내는 자들을 통해 에베소 교회가 병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역시 이 사역에 집중하여서 교회가 병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을 당시에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바울이 염려하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부터 염려하고 가르쳤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가르치는 이 교훈의 참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아멘. 본래 교회가 가르치는 목적은 첫 번째, 청결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한 양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은 그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유창한 말로 그리고 수많은 지식으로 무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행실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의 믿음은 거짓된 것이죠. 거짓이 없는 데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 가운데에서 진정한 사랑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4절 중반절에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복음을 잘 전하고 헛된 것에 빠지지 않고 변론에 빠지지 않고 바른 교훈에 몰두하면 그 교회에서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더러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다른 마음을 품었던 자들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다.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오이코노미아는 청지기직이나 계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어떤 면에서 관리이기도 하고 계획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면 이쪽에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뭔가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오늘 같은 문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에 교회의 본래적 기능은 바른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병들어갈 때 6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7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선생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되는 셈입니다.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있지만 그 안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사랑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교회가 커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보기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병들어 있거나 영적으로 볼 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본래적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는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을 보냈습니다.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은 교회의 본래적 기능을 회복하자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종교개혁이라는 책에서 존 스토트는 종교개혁자들은 단지 초대교회 지도자들인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을 재확인하고 있을 뿐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본문과 같이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사도들이 가르친 바른 교훈을 재확인하고 그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었죠. 오늘날 종교개혁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1세기 당시 사도 바울도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와 함께 바른 교훈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 바울은 이것을 최우선으로 가장 첫 번째로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바른 교훈을 지켜야 한다. 다른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은 이 율법의 참된 목적과 본래적 기능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에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9절과 10절에서 말하듯이 율법이 사람들로 하여금 수많은 죄악들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서 방금 살펴본 것처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사랑을 이루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마지막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먼저 우리가 받은 복음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복의 근원이시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죠. 또한 우리가 받은 복음은 영광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내게 맡기셨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복음을 따르는 것이 바른 교훈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교훈을 지킬 때 영광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복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사람이 꾸미거나 만들 수 없는 영역이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헛된 말과 변론과 같은 다른 교훈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와 같은 영적인 차이를 깊이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점점 교회가 병들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영광의 복음을 품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가득한 복된 인생, 참된 교회를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